예, 레위기론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 레위지파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집트의 탈출 그때 그 히브리 백성들을 그 가나안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그 세력의 지도자들은 바로 레위인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을 먼저 깨닫고 믿고 있었던 그 레위인들이 나머지 백성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또 뭐 나쁜 말로 하면 선동해서 이집트로부터 나오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그 레위지파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모세가 있다라는 것.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끌고 나와서 히브리 백성이 하나의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시간이 지나서는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왕을 반대해서 사실은 왕정 체제를 반대해서 만든 민족이고 나라인데 그 속에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호수아기를 보면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도시국가를와 전투를 치르면서 자기들이 죽인 왕들을 쭉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 민족, 그 도시국가 왕 중에 누구를 죽였고, 제법 많은 숫자의 왕들을 처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그 자체로 우리는 왕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평등한, 구성, 평등한 집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왕정을 선택하면서 이제 그러한 반란 세력이었던 그 왕정 체제를 반대했던 당시에는 거의 일반적인 정치 체제였겠죠. 그걸 반대했던 레위인들도 변화를 맡게 되고 그들도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기득권의 지위를 가지는 레위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그 자신의 정치 치세 후반부에 차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을요.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입니다. 도시국가 가운데서도 상당히 이 정복하기 힘든 천의 요새이면서도 군사력도 상당했겠죠. 그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다가 후반부에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냥 어떤 군사력으로만 차지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기를 보면 또 다른 열왕기에서도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부분도 역대기인가요? 있었는데 그 다윗 왕이 그 싸워서 전투를 치러서 예루살렘을 차지한 대신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뒤로는 동맹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군사력을 압박하면서 그쪽도 지쳤겠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여부스라는 그 도시 국가를 차지하고 있던 그 정치 세력과 어떤 결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과 동맹을 맺냐면 그 차독 가문이라는 가문이랑 동맹을 맺습니다. 이 차독 가문은 그 땅이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가문이었는데 이 가문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같이 갖고 있었던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왕과 사제를 같이 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두 세력을 두 권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가문이었는데 이 차독 가문이 다윗 왕과 세력을 동맹을 맺으면서 레위 가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레위 가문으로 들어오면서 레위라는 집단이 급속도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반란 세력이었던 레위 집단의 기득권 세력인 왕정 사제 가문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군주 다윗이 예루살렘 도시국가를 통치하던 차독 사제와 계약을 맺으면서 다윗은 정치 권력을 쥐고 차독 사제 왕조는 종교 권력을 쥐는 동맹을 맺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권력을 차독 가문이 쥐게 되면서 기존의 레위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종교의 영역에 차독 가문이 들어오면서 차독이 레위 집단으로 흡수되면서 동시에 차독 가문이 이 레위 집단을 흡수하는 모양을 보여주게 되죠. 어쨌든 다윗 시대에도 계속 레위인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사제로서 활동을 해 나갑니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이 전통적인 레위인들과 차독 사제 가문이 구분되어져서 표현되는 구분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계기를 맞은 것이 솔로몬 왕이 즉위하자마자 기존의 전통 레위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성전 사제 집단에서요. 쫓겨나게 되면서 우두머리였던 기존의 전통 레위인들의 쫓겨날 때 우두머리 레위인 사제였던 에브야타르 대사제가 북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솔로몬 때 일단 쫓겨난 거죠. 아직은 나라는 분리 안 돼 있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즉위할 때 솔로몬은 저기 차남도 아니고 왕자들의 서열 중에서 중간도 안 되는 그런 서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야타르 대사제, 레위인들의 대장이었던 에브야타르 대사제는 그냥 순서대로 그 첫 번째 거의 아들을 그냥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을 밀었죠.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 차독사제와 하여튼 머리를 잘 써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사실 그렇게 떳떳하게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옛날에 뭐 조선왕조 때 뭐 왕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드라마처럼 솔로몬도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차독사제 가문은 솔로몬한테 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차독사제 가문이 이제는 완전히 솔로몬 성전의 제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어쨌든 레위인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차독사제 가문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 차독사제 가문이 성전 중심의 레위 지파의 중심이 되고 기존의 전통적인 레위인들 그 이집트 탈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왕이 생기기까지 그 백성들을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전통적인 레위인 가문은 북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색깔이 다른 두 레위인들이 생기게 되죠. 어쨌든 그런 모양으로 이 레위 지파가 유다교 하느님이라는 그 신앙 안에서 이루고자 했던 평등한 사회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이념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완전히 뿌리가 뽑힙니다. 그리고 유다는 전형적인 왕정 국가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제국이 분열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북쪽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더 있지만 나중에 더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제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강한 권력과 많은 재물을 지니고 살게 되고 또 다른 사제 집단인 레위인들은 그렇게 민중 속에서 여전히 하느님의 올바른 정신을 외치면서 살게 됩니다. 이 두 집단, 사실은 똑같은 사제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 두 집단이 구약 성서를 여기서도 편집하고 저기서도 편집하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두 집단의 편집 방식이 구약 성서에 엮여 있다 보니까 구약 성서를 읽으실 때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어쨌든 쫓겨난 집단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주로 북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되고 나중에 북쪽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될 때 망하게 되면서 이 북쪽의 사제 집단이 다시금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제 이 북쪽의 사제 집단을 받아준 것은 자기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전통이 자기들 안에서도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전통을 더 강화시킬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북쪽의 사제 집단을 남유다가 받아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의 사제직을 그대로 넘겨준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두 사제직이 어떤 식으로든 대립하면서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북쪽의 레위인 사제직이 이 남쪽에 비해서는 더 민주적인 이상을 반영을 하고 있었고 남부는 차독 사제직이 있고 이 차독 사제직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이 다윗 왕조,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 군주제 이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두 집단이 어떤 식으로든 있다가 귀향사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이후에 왕정을 세우려고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 유다 집단이 돌아와서 왕정을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룹바벨이라는 뭐 이런 유다 가문의 왕가의 사람을 세우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사라집니다. 사라져버리고 아마도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나 제국에서 그거를 견제를 한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암살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게 되면서 외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왕의 자리를 애매모호하게 차지하면서 유다인들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리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그와 같은 이상을, 정치체제를 사제 집단이 흡수하게 되면서 그 구약성서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카베오기에서 말하는 그 마카베오 가문,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마카베오 가문이 바로 이 사제 집단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식으로 바벨론 유배 이후에 유다 공동체, 유다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후기에 어떤 유다이즘, 선민사상의 기초를 놓는 작업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 바벨론 유배의 사제들은 여전히 그렇게 통치권을 가졌는데, 그럼 통치권을 가지는 그 사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면 나머지 원래 레위인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레위인들, 쫓겨났다가 다시 붙기도 했던 그 전통적인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조금 어렵습니다만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면 구약성서 느헤미야기 13장 29절에서는 사제와 레위인의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성전 사제 중심의 레위인 집단도 있고 그 사제에 속하진 않았지만 그 레위인으로서 사제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전통적인 레위인들이 바빌론 유배 이후에도 그대로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 약속이란 기왕살 이후에도 레위인들의 후손과 차독 계열 사제들이 대립하면서 공존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그 예루살렘의 사제직은 점점 더 강하게 굳어지고 레위인들은 이 성전 사제직에서 점차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기득권 사제들이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서 이 레위인들은 점점 성전에서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속적인 단순한 기능밖에 수행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뭐 종을 친다든지 재물을 운반한다든지 그런 지금으로 치면 뭐 어떤 복사라고 불리는 분들의 역할밖에 레위인들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독 가문, 차독 사제 가문의 쫄병 역할만 하면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확고히 합니다. 성전에서 역할은 가지지 못하지만 그들은 성전 밖에서 바빌론 유배 때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 회당 중심의 유다교의 역할, 그 회당에서 그들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 유배를 가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죠. 성전을 빛과 번쩍하게 지어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으니까 집에 모여서 히브리 백성들의 모세오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면서 이 성전 밖에 있는 레위인들의 역할들이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집단의 역할들이 복음까지도 내려온다고 추측을 하는데, 복음에서 바로 이 두 집단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두가이와 바리사이가 그러한 구약의 오랜 역사에 산물이 되는 거죠. 뭐 물론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그릴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말씀드린 그 근거를 가지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두가이는, 자, 이 사두가이라는 말 자체도 차독이라는 말과 그 어감이 비슷하죠. 차독 사제 가문이라는 말이 사두가이라는 이 말의 그 어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 사두가이는 성전 중심의 사제들의 그 중심 지파가 되고, 바리사이는 바로 전통적인 레위인들, 그래서 성전에 쫓겨났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해가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두가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대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사제 집단이 되고, 바리사이는 그에 반해서 사두가이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전 중심보다는 말씀이 중심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초창기부터 주기해왔던 모세부터 시작한 레위인들이 차독 가문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제 집단과 말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사제 집단으로 나뉘게 되고, 그 집단이 복음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그러한 계보에 대한 신약시대 모습이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면서 유다교는 이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결국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바리사이들이 되었다. 전통적인 레위인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다교의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복음의 시대로 친다면 사두가의 성전사지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학자로 불렸던 바리사이의 맥을 입고 있는 전통적인 레위인 집단의 맥을 입고 있는 이들로 보면 딱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예수님은 사두가이도 바리사이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부를 선택하셨고 세리를 선택하셨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아닌 여인도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전도 유망한 바리사이였지만 그 모든 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현대 교회도 우리도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권력가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고 선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권력가라 하더라도 권력가를 모두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직책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이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중심 말씀이다라는 걸 이런 전반적인 레위인들의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또 레위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